바람이 붑니다. 온화한 낮의 미풍과는 달리 겉옷을 여미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한밤중 사람들이 모두 집에서 쉼을 갖고 있는 시간에 이 사람은 조심스럽게 길을 살펴 어느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 기이한 사람이 궁금해서 남몰래 알아본 결과 그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밤길을 걸어오는 내내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스멀거렸지만 그보다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엽니다. 아마도 그와 함께 다니는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는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눈치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집 문 앞에 유명한 정치인이자 종교 지도자가 난데없이 서 있으니 예산 일은 아니죠. 그래도 허둥거리지 않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당신의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의 안내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그 기이한 사람 앞에 섭니다. 가장 큰 명절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발칵 뒤집은 인물. 놀라운 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한심스러운 질문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강조하여 들려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말아라. 그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방문객에게 덧붙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3장 16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다듬을 겸 한번 이 말씀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맨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말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말씀, 귀한 말씀을 왜 제자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세상 똑똑한 척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자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필요한 내용을 성경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음서의 중요한 분량들을, 많은 분량들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할애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에 관련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셨을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팔짱을 끼고 손가락질을 할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을 빌런으로 여기고 나와는 다른 족속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닮은 구석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숯검정처럼 묻어납니다. 바리새인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출현했습니다. 바리새파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선구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서기관들에게 기준을 정해주고 그리고 이 율법을 치열하게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승에 의하면 이 에스라는 회당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규정한 사역과 헌신 그리고 그 체계를 가장 열심히 따른 그 무리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뿌리는 우리의 뿌리인 종교개혁과도 몹시 흡사합니다. 외세의 다스림 속에 종교와 문화가 급속하게 세속화되면서 경건한 평신도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재천명하고 나섭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집인 회당에서 이들은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했고 이 말씀을 삶에 두루 적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 약 150년 동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주축을 이룬 사두개파는 성전과 제의를 중심으로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썩은 종교에 항의했고 당시 헬레니즘 인본주의에 저항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선의를 가진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을 혹독하게 대하신 것은 그들이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리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지식과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이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성경 지식으로 대체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왜곡하고 또 잘못 적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아는 지식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특성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거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는 저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자기보다 젊은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어떤 손해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밤이라는 시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인 어둠을 상징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정도로 여깁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아니라 먼저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표적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그 기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단초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내용은 아닙니다. 표적에 시선이 꽂혀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체험한 경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고 니고데모는 육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사두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든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마다하지 않으시고 눈높이에 맞게 다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올바른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출생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신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자연 출생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아나겟나오는 두 번째 다시와 그리고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새로운 출생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 물과 성령은 모두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시적인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면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례의식은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충성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사크라멘툼, 이 충성맹세는 굉장히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권위 앞에서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되 맹세에 대한 대가로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이 사크라멘툼을 한 사람들을 사크라, 사케르, 구별된 자들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충성의 맹세를 바쳤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서약이고 과거와의 결정적 단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충성을 약속하는 엄중한 맹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서 내 욕망을 길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같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살피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 어그스틴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믿는 너희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육신이 아닌 영으로 태어나는 삶,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서 태어나는 육신의 출생이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신약성경에서 노뱀이 직접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던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사람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인자도 높이 들려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전체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유일한 치료책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인자를 보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이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죄와 죽음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죄와 죽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온전하고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처럼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유일하고 완전한 사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타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밤 예수님과 헤어져서 돌아가는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세한 그러나 묘한 바람이 그 밤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불어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니고데모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7장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마음에 휘몰아치는 회의의 바람을 경험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맞는가? 자신이 속한 무리에 어리석음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고민합니다. 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가을의 절기입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제단을 돌면서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큰 명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선지자들은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죠. 이제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도자들이 격분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극단적인 반응을 보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그를 먼저 심판하는가? 그의 말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무시하고 또 판단합니다.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는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그로 하여금 자기 동료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듣거나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비난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럴 용기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영적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권면하시고 또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성령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강하게 흐르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좋은 것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온갖 것들을 넣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은 우리의 욕구와는 다릅니다. 이 같은 오해를 갖지 않도록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뭘 주신다고요? 네,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왜 성령을 모시고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인생을 삽니까? 성령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나 삭개오 같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디고드 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몰래 예수님의 팬으로 활동하면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어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회의의 바람을 경험한 니고데모는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일생 동안 일구어왔던 어렵게 쌓아온 것들을 쌓아온 그 편안한 삶이 흔들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속한 무리에서 내쳐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니고데모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려면 회개하고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앉아있던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과도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죠. 내 힘으로 스스로는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장면은 어두워지기 직전입니다. 안식일은 해질 무렵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 전, 아직 어둠이 내려앉기 전, 태양빛이 어스름이 남아있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장례하는 그 자리에 그가 나타납니다. 왕을 위한 향유를 두 손 가득하게 들고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또 근심에 쌓여서 숨어버렸고 대적들은 축배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은 각기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드디어 빛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은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두둔했다가 쓰라린 조롱을 당한 때를 거쳐서 이제 득이 될 건 전혀 없고 전부를 잃을 수 있는데도 기이한 죽은 왕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을 수행합니다.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귀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각자에게 청하신 자리에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태양의 후예라는 판타지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 주인공의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낸단다. 내가. 하나님 말씀 버전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바람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준비한 새 무덤에 모셨고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유를 들고 왔습니다. 100리트라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유의 양의 100배 정도 됩니다. 무려 3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왕의 장례에 사용할 만큼의 양입니다. 사뭇 다른 이유에서였지만 이 두 사람은 빌라도가 쓴 명패에 동의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면, 내가 섬길 왕이 있다면 이분이야말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던 밤 사람들이 불을 쬐려고 모일 만큼 추웠습니다. 그 서늘한 꽃샘 바람이 니고데모의 영혼에 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부자였습니다.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형식적인 종교 행위, 전통 의식은 남달리 지키려는 위선을 행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이웃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예배와 절기만 지키는 그것만 중하게 여기는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모두 도망쳤던 그때 가장 위험한 시간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기에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두 사람의 행동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이었고 순교를 감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실천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누구보다 실제적인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Impossible People,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세기 베네딕트 수도회의 개혁가 피터 다미엔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 다미엔은 교회의 지위를 돈으로 사고파는 성직 매매를 격렬하게 비판했고 또 성직자들 사이에 용인되던 동성애와 소아성애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개혁을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전쟁에 목숨을 걸었고 또 예수님께 충성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헌신했습니다. 오직 예수께 충성하는 그의 열정이 얼마나 불같았던지 그는 조종이 불가능한 사람, 뇌물이 안 통하는 사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람에 앞서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했던 제자들은 모두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이 된 사람들, 성령을 모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는 문자적으로 다시 서다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얻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도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그 어떤 사람이나 시간이, 사건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시대사조가 아무리 강하고 선동적이어도, 세상의 공격이 치명적이고 협박이 아무리 공포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떳떳하고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복음을 신뢰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활동하십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바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성령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하고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가 세상 속에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은 별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법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웅얼거리며 이미 세상 호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 없는 먼 나라 목숙간집 내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우리는 성령이 바람처럼 행하시는 별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바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전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대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평생 동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늘날 세상의 결을 거스르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이 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전심에 충성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참 귀하다 하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아래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말고 이 시간에는 고요하게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